선지서 어떤 책인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는 신명기적 역사책 속의 엘리야, 미가야 선지자의 활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엘리야서, 미가야서 같은 선지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선지자 이름으로 책이 있습니다. 이들 후배 혹은 제자들이 스승 선지자의 말씀, 예언을 모아서 책으로 남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 선지자를 후기 선지자라 하고 이전에 책을 남기지 않았던 선지자를 전기 선지자로 부릅니다. 무릇 선지자는 나라의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당장 드러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임무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새 왕으로 세우는 킹 메이커였습니다. 동시에 사무엘은 다윗의 머리에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뭔가요? 기존의 사울 왕을 폐하는 킹 브레이커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했습니다. 기존 정권에 대한 반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아합 왕을 응징하고 폐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엘리야, 미가야처럼 아합 왕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또 나단처럼 다윗 왕의 양심을 깨우는 자입니다.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이고 국무총리가 행정기관이고 대법관이 사법기관이라면 선지자는 못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 법에 따라 감시하고 경고도 하는 감사원장 같습니다. 선지자는 또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고치는 사역,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이들 전기 선지자를 편의상 둘로 나누어 보았었습니다. 사울 왕처럼 무화경에 빠진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메신저로서 국가의 운명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앵무새처럼 로얄 코트에서 왕의 귀를 즐겁게 하는 가짜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제단과 성소 곁에서 홀로 예언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신명기적 역사서인 사무엘서 열왕기서에서 볼 때 무화경에 빠진 예언자, 앵무새 예언자들은 진정한 예언자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텍스트 글이 신명기적 역사 관점으로 편집되었으리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편집이란 가위질로 오려서 붙이거나 요즘 컴퓨터로 베껴서 붙이는 기계적 의미가 아닙니다. 카피, 컷, 페이스트 작업이 아닙니다. 성경 편집은 수집된 자료의 단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과 의도가 뭔지 남기고 전하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최종판이 나오면 사람들이 제대로 반응할 것을 기대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흩어진 자료들을 첫째 모으고 둘째 연결해야 합니다. 이야기들과 문단들을 잇는 문학적 연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독자들이 읽기 쉽죠. 잘 편집된 연설문이나 설교 원고가 듣기 쉽지 않습니까? 단순히 연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여기엔 적당한 해석과 코멘트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많이 들어봤죠? 편집자의 말이지 선지자의 말은 아닙니다. 사건 발생에 대한 입증이나 요약이나 해설도 역시 코멘트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웃 국가의 침공으로 난리통에 빠지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일으켜 보내서 저들을 구하니 잠시 평화를 누리다가 또다시 타락하고 또 죄에 빠지고 유명한 사사기 사이클, 이것도 편집인의 손을 거친 해설인 셈입니다. 편집인은 발생했던 사건, 그래서 기록된 역사만 독자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사기 사이클 같은 강력한 해석을 곁들였던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통찰을 주문했던 것입니다. 전쟁이나 형벌의 의미를 규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신명기 1장 1절 5장 1절인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시각,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바로 신명기 편집진의 코멘트입니다. 이런 편집 문장들의 양식을 비교해 보면 그 표현이나 관점이 되풀이되거나 비슷합니다. 조금 이따 제가 아모스 2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가끔 텍스트가 반란을 일으켜 노골적으로 오리지널이 아닐 것이라는 강한 추측도 하게 합니다. 최종 편집본이 우리 손에 있어도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신명기적 역사 철학에 따라 읽어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722년, 586년 나라가 망한 국가 위기 어떻게 해석했나요? 이스라엘의 멸망 그들에겐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더라는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나라의 멸망이 곧 하나님이 역사의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과의 언약도 저버리시더라는 것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심실하지 못하더라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더라는 그런 해석을 남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Doctrine of God, 신관, 신론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만유의 주제 하나님은 원수의 나라를 막대기로 정의의 집행관으로 자기 백성을 향해 사용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이 자기 언약에 신실하심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 우상 숭배 죄를 물으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벌하시기까지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과 포로?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여기서 끝인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기하고 부정하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만유의 주재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에 기초하여 사건, 사고, 역사를 신명기 역사서가 해석해드렸습니다. 이젠 우리는 드디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서 말라기서까지 선지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들은 신명기 편집인들과는 좀 달리 진일보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형벌과 그 형벌의 원인이 우상 숭배라는 확인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향후 이스라엘이 되찾을 회복과 영광을 강조하는 점이 이 선지서가 신명기 역사서와 다른 점입니다. 신명기적 시각에서 쓴 사무엘서 열왕기서엔 없는 관점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열두 소선지자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전기 선지자 엘리야와 대비되는 후기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이 책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많은 이름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그러나 그 이름보다 이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를 대충 알아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위협하는 시대에 북에는 호세아와 아모스가 남 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해드렸습니다. 북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무너진 지 100년이 지납니다.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무너진다고 나훔이 예언했습니다. 실제 612년 일입니다. 이젠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시대에 예레미야와 하박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더랬습니다. 실제 586년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동료 포로들을 위로하는 비전으로 예언했더랬습니다. 포로 후기 70년 종살이 후 몇 차에 걸쳐 귀환을 합니다. 그러나 고향 땅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황폐하여 혹독한 환경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나섰습니다. 앞날을 기억하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더하여서 종말적 소망을 갖자는 메시지를 요엘과 말라기 선지자가 보탰습니다. 아모스서를 공부합니다. 왜 아모스서입니까? 첫째로 선지서의 특징을 고루 갖춘 책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후배 선지자의 책 곳곳에서 울림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 아모스는 아수로가 제국이 되기 전, 아직 침공하기 이전, 기원전 750년 전 사람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평범한 목자로 소개됩니다. 아직 평온한 나라라는 뜻이지요. 예루살렘 남쪽의 작은 마을 출신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를 냅니다. 북쪽의 베델로 갑니다. 왜요? 예루살렘을 대신하는 제단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는 양떼와 땅을 꽤 소유했던 선지자였더랬습니다. 글도 읽고 쓸 줄 알았더랬습니다. 아모스의 달변과 지식의 사람들이 놀랬지만 아모스의 메시지는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남쪽으로 추방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서의 특징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선지서란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은 다양한 자료들을 첫째는 모으고 둘째는 편집하는 거예요. 모음집 혹은 엔솔로지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합니다. 이를테면 따옴표 안에 주어는 선지자 1인칭이지만은 that the 절 예하의 주어는 3인칭으로 고쳐 써야 맞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언어 책에는 똑같아요.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이나 영어나 뭐 한문이나 한글이나 현대어나 고대어나 모두 같아요. 이런 작업을 제자 말고 누가 하겠습니까? 실제로 선지자의 말을 얼마나 제자들이 보존했을까요? 과거나 현재에도 적절한 의미인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그것을 믿어들였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거나 읽는 사람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확신 때문에 선지서를 보완하게 됩니다. 그 확신이 모자라서 첨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례를 아모스서에서 편집 문제를 제기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이 이스라엘에도 있고 아수르 제국에도 있었답니다. 순서가 다르더라는 것이죠. 시대 순으로 기록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편집했다는 말이죠. 선지서도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편집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순보다 주제별 정리를 중요하게 보는 편집 원칙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캐치워드 중심으로 글을 정리해요. 어떤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문장 속에서 발견한 캐치워드가 있다고 합시다. 그 캐치워드의 울림을 받아서 다음 예언 말씀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아모스서 3장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알았나니는 to know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다라는 말도 역시 to know입니다. 한글이나 영어로는 발견할 수 없지만 히브리 말로 야다, 안다는 말과 야흐다, 함께한다, 동음같이 들리는 말로서 앞에 말을 뒤에 받아서 나란히 표기하는 거예요. 실제 사건을 무미건조하게 시대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이렇게 문장적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앞뒤 문맥을 맞추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시대순으로 가정해서 읽으면 안 돼요. 아모스 1, 2장을 보면 재앙이 나오는데 이웃 국가를 향한 예언입니다. 통렬합니다. 그런데 글쓰기 패턴, 양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개 나라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무아무 악행을 저질렀음이니라. 이게 8개의 나라에 적용하는 똑같은 패턴이고 양식입니다. 예언 패턴이 그렇습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과 유다를 빼면은 나머지는 이방 나라입니다. 이들에게 전쟁의 흉악한 행위로 인한 그 죄악을 심판하는 예언이 3장 앞에 1장, 2장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일곱 번째 예언은 아모스의 조국 이스라엘을 향합니다. 동일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도 임하리라.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나쁜 짓 했으니까. 이웃의 나쁜 나라가 전쟁의 포악한 행위로 벌을 받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전쟁으로 저지른 악행이 아니라 평화시에도 저지를 수 있는 죄,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를 못 살게 굴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전당포 고리 대검업하고 뭐 음주 가무하는 그런 죄. 그래서 불심판을 받는데요. 이건 예기치 못하는 문장이에요. 이거 왜 이렇지?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 맞나? 의심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남유다 멸망 예언이 더 이상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기원전 750년대 사람이라고 했어요. 유다가 망하기 훨씬 전입니다. 그런데도 150년 이후 유다 멸망을 예언했다? 그리고 원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주변국 이방 나라 6개와 이스라엘을 더한 심판, 이러한 양식은 절세답이 되어 있는 선지서의 양식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남유다를 삽입하는 거예요. 그 양식 패턴이 뒤틀려버린 것입니다. 이상하죠? 이것은 유다 멸망 후 아모스서를 보완해서 마치 유다의 멸망도 예언한 것처럼 맞춘 문장으로 성경학자들은 연구 해석드렸습니다. 이런 사례는 시편, 잠언, 에가서에서 무수히 찾을 수 있어요. 시인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미 발생했던 기정사실로 노래합니다. 이전에 시편 잠언들을 인용하거나 수용하면서 선지서를 편집하면서 보완하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3절에서 8절은 잠언입니다. 경귀들입니다. 보십시오. 선지자로의 부르심에 아모스는 거역할 수 없는 그림이죠. 사자? 굶주려서 우는 것 아닌가? 먹잇감이 발톱 아래 있으면 울부짖지 않습니다. 덫이 있으니 새가 잡힙니다. 잡혔으니 도망치려고 하죠. 도망치려고 하니 덫이 튀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나팔 소리가 나요? 재앙이구나. 전쟁이구나. 하나님이 작심하시니 우리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작심, 그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시고 나서 실행에 옮기시구나. 사자가 울면 온 동물의 왕국이 벌벌 떨더라. 여호와의 표효하는 말씀에 누가 예언하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선지서 곳곳에 이런 잠언적인 메타포가 널려 있습니다. 직접 말씀 아니면 비전으로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아무에게 임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종의 이미지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반복 전달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편집하는 현 시점에서 급진적인 새 의미를 부여했더라는 것입니다. 읽는 독자들에게 충격과 자극을 주자는 것이죠. 우리는 신명기, 열왕기를 거쳐서 선지서 케이스 스터디로 아모스서를 공부했습니다. 앞으로 선지자의 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귀담아 듣도록 하십시다. 선지서 어떤 책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었죠. 그러면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본문 말씀 3장 7절 8절을 읽고 마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들을 보내어 오셔서 저희들에게 선지서를 읽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눈을 뜨게 하여서 왜 선지서가 주어졌는지 생각하며 읽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저희들을 향한 사랑과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인내하심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크리스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